안녕하십니까. 2월 2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가 원하지 않는 군사 갈등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르반 비토르 헝가리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더 강력한 제재를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갈등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려고 한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단지 미국의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한 이후 처음 나온 발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단지 러시아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충돌을 피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된다고 푸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기자들에게 이날 양측의 통화는 약 30분 동안 이어졌다며 신설한 대화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 설명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만약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집결시킨 러시아 병력을 해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현재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 긴장 고조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단지 러시아의 국경 안에서 이동하고 있을 뿐이라고 응답했다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서 이날 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병력을 해산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31일 두 정상의 회담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이 회담에서 걸프 및 중동 지역에서의 안보와 번영 증진에 대한 양국 공동의 이해에 대해서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세계 에너지 공급 안정과 아프가니스탄 국민에 대한 지원 그리고 상업과 투자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보잉과 카타르 항공이 맺은 200억 달러 규모 성사에 환영하며 이는 미국 제조업에 종사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카타르를 주요 비나토 회원국 중 주요 국가로 지명한다고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특히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계획이 논의됐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역내 사용하는 천연가스 중 40%를 러시아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가운데 만약 러시아가 미국 및 유럽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상황을 상정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집트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청은 1일 산하 디펜스가 이집트 국방부 그리고 양국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9 자주포 수출 계약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이번에 맺은 계약 규모는 1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계약에는 K9 자주포의 이집트 내 생산과 기술 이전 등이 포함됐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다만 얼마나 많은 K9 자주포가 이집트에 공급될지 등에 대한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K9 자주포 수출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첫 수출입니다. 이집트와의 계약을 포함해 터키와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등 K9 자주포를 수출한 국가는 모두 8개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1일 오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시리아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조별리그 A조 8차전에서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양 팀은 이날 전반전을 득점 없이 끝났지만 후반전 한국이 김진수의 헤딩골과 권창훈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끌어냈습니다. 이날 경기로 한국 대표팀은 최종 예선에서 6승 2무 승점 20점을 기록해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지더라도 최소 A조 2위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86년 멕시코 대회에서부터 시작해 오는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 10회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라고 불리는 NFL 프로 미식축구리그의 챔피언 결정전에 나서는 주인공들이 결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의 홈구장을 둔 양떼 구단 LA 램스와 중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기반을 둔 이 호랑이 줄무늬의 알파벳 B자를 상징으로 세운 신시내티 벵골스입니다. 미국 전역에 기반을 둔 32개 구단이 예선전을 치르고요. 14개 팀으로 플레이오프를 치렀던 정규리그의 최종 성적표인데요. 챔피언전에 먼저 안착한 이 신시내티 벵골스의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승리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캔자스시티 칩스를 캔자스시티 홈구장에서 눌러버린 파란이었고요. 또 가까스로 동점 만들고 역전골까지 이끌면서 강적 샌프란시스코 49ers를 20대 17로 누른 이 LA 램스의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최고팀 등극도 역시 화제였습니다. 자, 1982년, 1989년에 이어서 세 번째 슈퍼볼에 도전하는 신시내티 벵골스가 마침내 첫 번째 챔피언 우승컵을 안을 수 있을까요? LA 홈구장 경기에 2점을 얻은 LA 램스가 20여 년 만에 다시 미국 프로 미식축구의 최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계적 기업들의 광고 경쟁과 이 시대 최고 스타들의 공연 무대인 하프타임 쇼도 볼거리인 미국 프로 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경기는 LA 현지 시각으로 13일 일요일 오후, 한반도 시각으로는 14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은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2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자강도, 양강도, 북부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고요. 황해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은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최저 삼전이 영하 24도까지 떨어집니다. 해산 중강 영하 23도고요. 평양은 영하 9도, 신의주 영하 13도, 개성도 영하 9도입니다. 함흥, 청진 영하 8도, 원산 영하 5도, 장전 영하 4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삼전의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 머물겠고요. 해산은 영하 8도, 중강 영하 5도입니다. 평양의 낮 최고 영하 1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0도, 청진 1도, 개성 1도, 원산은 3도, 장전 함흥의 낮 최고 기온 5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맑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3.5m로 먼바다 쪽도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고요. 서해는 0.5에서 2m로 역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벨라루스에서도 외교관 가족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미국, 영국, 캐나다가 미얀마 군부 핵심 인사들을 제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이 유럽의 에너지 공급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벨라루스에서도 외교관 가족들의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요?
네, 미국 국무부가 1월 31일 벨라루스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들에게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 시민들의 이 벨라루스 여행 금지 경고도 다시 내렸는데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고 영내 긴장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에 인접한 나라죠?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쪽 그리고 러시아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핵심 동맹이기도 한데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대국민 담화에서 만일 러시아가 서방의 공격을 받는다면 러시아를 도와서 참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벨라루스에도 그 러시아의 병력이 많이 파견돼 있다고요?
네, 양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달에 있을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서 러시아 S-45 기대공 미사일 두 포대, 수호이 35 전투기, 판치르 방공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군인들이 벨라루스에 파견돼 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이미 5천 명 이상 배치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2월 초에는 3만 명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회의가 있었죠?
네, 지난달 27일 미국의 요청으로 이날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회의 안건은 국제 평화와 안전이라는 주제로 명명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첫 공개 회의였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이 회의 자체를 반대해서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했습니다.
네, 그래도 회의는 열렸네요.
네, 러시아가 회의 개최를 막으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서 9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중국만 러시아 편을 들었고요. 3개국의 기권에서 회의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는 미국의 홍보 전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이 안보 우려에 대한 외교적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회의 과정이 생중계가 됐습니까?
네, 안보리 1월 의장국인 노르웨이의 모나율 유엔 주재 대사로 대사 주재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또 인도, 멕시코 등 이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이 각각 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이 팽팽한 설전 끝에 2시간 만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네, 아무런 접점도 찾지 못한 겁니까?
네, 두 나라는 현 긴장 고조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0만 명 넘는 병력이 집결되어 있는 걸 지적하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유럽, 그리고 국제 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경을 무력으로 다시 그린다거나 다른 나라 국민을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정부 밑에 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 측에서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우리 영토 안에서 다양한 규모의 러시아 병력 배치는 전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라면서 그때는 과민 반응들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또 우리의 서방 동료들이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먼저 수사와 도발로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중국 측 대표 쪽의 말도 들어보죠.
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러시아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장진 대사는 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러시아는 거짓해서 군사적 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우려하는 근거가 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건 조용한 외교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날 안보리 회의에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까?
네. 세르지 키슬리치아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도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키슬리치아 대사는 회의를 소집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할 기회를 갖게 한 미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전쟁을 개시할 의도가 없다는 말을 했지만 경험상 믿을 수 없다면서 오직 국경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실질적인 행동만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키슬리치아 대사의 발언에 앞서서 러시아의 네벤자 대사가 퇴장해버렸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이 통화를 할 계획이라고요?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일 전화 통화를 합니다. 두 장관은 지난달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회담을 한 후에는 서면으로만 양측의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월 31일 러시아로부터 서면 제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국무부 관리들은 협상 진행을 위해서 그 내용은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그루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를 아직 종합적인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1월 31일 미얀마 군부의 핵심 인사들을 제재했군요.
네, 미국 재무부가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개인 7명 또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요. 이들과의 거래는 대부분 금지됩니다. 한편 국무부는 영국, 캐나다도 각각 미얀마 인사 2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국제사회가 미얀마 국민들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고 쿠데타와 군부폭력의 책임을 믿기 위해서 캐나다, 영국과 협력해서 제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 1일이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2월 1일에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단행해 기존 민간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부를 세웠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 과정에서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군부는 2020년에 있었던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쿠데타를 감행한 건데요. 하지만 국제기구들은 이 총선에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이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군부와 손잡고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대한 사법 처리를 주도한 티다우 법무부 장관입니다. 또 툰툰우 미얀마 대법원장, 티누 반부패국 국장 등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무기 거래상인 타이자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네, 자 기관으로는 어디가 제재 대상이 된 겁니까?
네, 미얀마 육군의 해외 무기 수입 담당 기관 또 군과 거래하는 양곤의 항구를 운영하는 회사가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네, 자 군부에 구금되어 있는 수치 고문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징역형이 또 추가됐죠?
네, 미얀마 법원이 지난달 10일 수치 국가 고문에게 4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네피도 지방법원은 이날 수치 고문에게 무전기 불법 수지에 따른 수출입법 위반, 코로나 방역 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로써 수치 고문 형량은 총 6년으로 늘었습니다.
네, 수치 고문은 그 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었죠.
네, 지난해 12월에 재판부가 선동 혐의, 코로나 상황에서 총선 유세를 단행해서 자연재해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는데요. 같은 날 미얀마 군사정부가 이 사면 차원에서 형량을 2년으로 감형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치 고문이 받고 있는 혐의가 10개가 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치 고문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60만 달러의 현금과 금 11kg 등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국비 유용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 중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들입니다.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수치 고문은 10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쿠데타가 일어난 지 이제 1년을 맞아서 국제사회도 다시 한번 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한국 등 9개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31일 미얀마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곳곳에서는 1일 출근을 거부하고 일상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침묵 시위가 벌어졌고요. 양곤, 만달레이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기습 거리 시위도 벌였습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1월 31일 비상 사태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타르 국왕이 백악관에서 회담을 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1월 31일 백악관에서 셰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을 만나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 문제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정세 등 광범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네, 카타르는 에너지 부국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카타르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천연 액화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군사적 긴장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이 비상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소비하는 가스의 약 40%를 충당해 왔는데요.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할 경우 유럽 전역이 에너지 대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가즈프롬은 이미 지난달 말에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카타르가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문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군요.
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카타르가 이미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가스 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위해서 추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날 미국과 카타르의 두 정상이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카타르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카타르를 중요한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타니 국왕과의 회담에 앞서서 이 같은 계획을 의회에 알릴 거라면서 양국의 관계로 볼 때 이미 오래전에 됐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비나토 동맹국이라면 어떤 건가요?
네, 나토 동맹국은 아니지만 방위, 무역, 안보 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에게 특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지정된 나라들입니다. 현재 걸프 지역에서는 바레인 그리고 쿠웨이트만 미국의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 두 정상의 만남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됐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카타르는 지난해 미군의 아프간 철수 과정에서 미국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쉐이크 타민 국왕은 워싱턴 방문 중에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프레데터 드론 구매 승인을 요구할 걸로 전망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미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까지 총 두 종의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각지에 역사적인 흑인 대학 여러 곳이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아 캠퍼스를 일시 폐쇄했습니다. 미국의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가 인상되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모더나 백신이 미국 보건당국의 완전한 승인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1월 31일 모더나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정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의 정식 승인을 받은 백신은 스파이크백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데요. 18세 이상 성인의 2차 접종을 위해 정식 승인을 받은 거고요.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은 여전히 긴급 승인하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더나 백신을 1차, 2차 모두 긴급 사용 승인 아래에서 맞아왔던 거죠?
예, FDA는 미국에서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시작된 첫 해인 지난 2020년 12월 모더나사가 개발한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했는데요. CDC 집계에 따르면 긴급 승인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2억 40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이 접종됐고요. 7,500만 명이 모더나 백신으로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미국 보건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은 코로나 백신이 처음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FDA는 작년 8월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에 대해 정식 사용 승인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모더나 백신은 미 보건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은 두 번째 코로나 백신입니다.
예. 자, FDA가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식 승인을 내린 이유도 보겠습니다.
예, 제닛 우드콕 FDA 국장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스파이크백스는 FDA가 미국 내 모든 백신 승인에 요구하는 안전과 효능 그리고 제조 품질상의 높은 기준에 충족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DA의 스파이크백스 승인은 코로나 팬데믹과의 싸움에 있어 중대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긴급 사용 승인 하에 수억 명이 이미 모더나 백신을 맞았지만 이번 승인은 일부 사람들 백신 접종을 결정하는데 더욱 신뢰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모더나 백신은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EU 그리고 한국 등 전 세계 70여 개 나라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자, 모더나사는 자세 백신 이제 정식 승인을 받았는데 반응 어떻습니까?
예, 모더나사의 스테반 방셀 최고 경영자 CEO는 성명을 내고 실생활 데이터와 스파이크백스의 미국 내 정식 승인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있어 백신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준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셀 CEO는 이어 이번 승인에 대해 모더나사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지금 코로나 접종 현황도 같이 살펴볼까요?
예,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1일 현재 미국 전체 인구에서 최소한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75%가 조금 넘습니다. 18세 이상은 그 비율이 87% 정도 되고요. 또 전체 가운데 이 백신 완전 접종률, 그러니까 2차까지 마친 접종률은 64%까지 되고요. 18세 이상 인구는 그 비율이 74%가 조금 넘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가 5살인가요?
네, 그런데 5살 미만 아동도 머지않아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이른 2월 말쯤 시작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2월 말이면 뭐 이제 곧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화이자는 이르면 1일 FDA에 생후 6개월에서 5살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인데요. 백신 접종 방식은 다른 연령과 마찬가지로 2회 접종이고요. 만약 FDA 승인을 받게 되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지금 예상보다 일이 빠르게 처리되고 있는 거라고요.
예, 화이자는 지난달 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4월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차 접종 후 최소한 8주 이후 3차 접종을 한 뒤에 4월쯤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당시 화이자는 2세에서 4세 어린이가 백신을 2회 접종했을 때 다른 연령대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결과인데도 어떻게 긴급 사용 승인을 하는 겁니까?
예, 워싱턴 포스트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회 접종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3회 접종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몇 개월 먼저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것부터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FDA가 영유아 대상 백신 접종 검토를 시작할 수 있도록 화이자사에 승인 신청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일부 흑인 대학들을 겨냥한 폭탄 위협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1월 31일 미국 전역의 역사적 흑인 대학들이 이 핵테러 폭탄 위협으로 학생들이 대피하고 학교가 일시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이런 테러 위협을 받은 겁니까?
네, 미국 내 5개 주와 워싱턴 DC 소재의 흑인 대학 최소한 6곳에서 테러 위협이 확인됐는데요. 유명한 흑인 대학인 워싱턴 DC의 하워드 대학을 비롯해 조지아주의 올버니 주립대학, 메릴랜드의 보위 주립대학, 델라웨어 주립대학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이 테러 위협 소식에 사법당국의 수사에 나섰다고요?
예, 연방수사국 FBI 애틀랜타 지부의 셀리토 대변인은 FBI는 일부 역사적 흑인 대학들에 대한 폭탄 위협을 인지하고 있다며 FBI는 모든 잠재적인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사태 파악을 위해 법 집행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사에는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ATF도 참여했습니다.
네. 자, 학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수업을 취소하고 학생들을 기숙사에 머무르게 하거나 뭐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캠퍼스 활동과 강의가 취소된다는 공지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대에서는 위험한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채 현장이 정리되었다고 하고요. 보위 주립대와 델라웨어 주립대 등도 상황이 정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테러 위협 대상이 된 학교들이 역사적인 흑인 대학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역사적인 흑인 대학, 영어 약자로 HBCU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오래된 유서 깊은 흑인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1965년 흑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법제화한 고등교육법을 통해 이 HBCU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1964년 이전에 설립됐으며 흑인 교육의 사명을 두고 있는 대학들을 HBCU로 인증했는데요. 미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107개 대학이 HBCU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 흑인 대학은 이 인종차별 역사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근엔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비중 있는 대학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이런 역사적인 흑인 대학들이 폭발물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올해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월 4일에도 역사적 흑인 대학 여러 곳이 폭탄 위협을 받아서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흑인 대학들을 겨냥한 폭탄 위협이 잇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연방의회 내 초당적 HBCU 코커스 의원들이 1월 31일 성명을 냈는데요. HBCU 대학들이 한 달 사이 두 번의 테러 위협을 받은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배움은 가장 숭고하고 가장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것 중 하나로 학교는 테러 위협이 없는 신성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범죄를 해결하고 책임자를 정의 앞에 세우는 것이 연방 법 집행기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가 크게 오를 예정이라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대부분 비민 비자의 신청 수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비자 종류가 참 많죠? 비자별로 인상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볼까요?
네, 가장 먼저 많이 오르는 비자를 보면 E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승인한 체류기간에 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혹은 동반 가족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인데요. 현재 205달러에서 485달러로 140% 가까이 인상됩니다. 관광, 방문, 유학 등의 목적으로 받는 B1, B2, F 등의 비취업 비자는 현재 160달러에서 245달러로 50% 넘게 오르고요. 취업을 목적으로 받는 H, L, O, P, Q 그리고 R 비자 등은 190달러에서 310달러로 인상됩니다.
네. 자, 이 비자들 가운데 외국인들이 미국 입국을 위해서 가장 많이 받는 비자는 어떤 겁니까?
네, 관광과 유학 등의 목적으로 받는 비취업 비자입니다. 비취업 가운데 E비자를 제외한 비자의 2022 회계연도 신청 예상 건수는 약 237만 건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0 회계연도 기간 총 비자 신청 건수는 약 400만 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상용 관광 비자인 B1, B2 비자 신청이 약 210만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이 수수료 인상으로 인상 정보다 약 2억 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그런데 비자 신청 수수료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네, 비자 신청 수수료는 비자 발급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내는 금액인데요. 국무부 대변인은 BOA에 국무부의 영세 업무가 바로 이 수수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수수료 인상은 운용 비용을 온전히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는 영세 업무 비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산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비자 신청 수수료가 이렇게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그만큼 좀 더 좋은 점을 기대하죠. 뭐 더 빨리 이렇게 처리가 될까 하는 그런 기대일 텐데
네.
요즘 비자 발급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면서요.
맞습니다. 비자 발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의 해외 영사관 폐쇄 또는 업무 축소에 따른 결과입니다. K2 연구소에 따르면 1월 19일 현재 업무가 부분 폐쇄된 영사관은 전체 영사관 가운데 26%에 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비자를 신청한 뒤에 발급까지 어느 정도나 걸리는 겁니까?
네, 뭐 대표적인 비자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K2 연구소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사관은 B1, B2 비자의 경우 인터뷰하기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202일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에 95일보다 배 이상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유학 교류 비자 등의 경우는 1년 전 25일이었던 것보다 열흘 이상이 늘어난 38일이고요. 숙련 노동자 비자 등을 포함한 다른 비자의 경우에는 지난 2021년 4월 40일이 걸리던 것이 현재는 62일로 늘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비자 신청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이 그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워싱턴 DC에서 유학 부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르셀로 바로 씨는 VOA에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이 휴학 혹은 취업 비자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 이민연합의 질 월치 선임 정책 고문은 수수료 인상은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월치 고문은 그러면서 특히 입학 등 제시간에 맞추기 위해 시간이 촉박한 해외 유학생이나 학자 등에 대한 대기 시간 단축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자동차의 대중화는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은 물론이고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생산된 물품을 화물열차로 수송하기 위해 철도 가까운 곳에 사무실이나 공장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를 이용해 물품을 수송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자동차나 트럭을 이용하면 기업이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로 얼마든지 물건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덕분에 이제는 화물열차 시간에 쫓기지 않고 물건을 수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철도 노선과 상관없이 회사 부지를 선정할 수 있게 됐으니 하루라도 빨리 넓은 땅으로 공장 시설을 모두 옮기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미국인의 삶의 방식도 변했습니다. 자동차는 미국의 한적한 시골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시골 농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쉽게 시내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덕분에 다른 지역에 들러 일을 보기도 쉬워졌고 가족이나 친구 집을 방문하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자동차의 대중화로 시골에서는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다른 마을과 교류하며 살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한적한 시골 농장에서의 삶이 덜 외로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로 이동이 쉬워지면서 미국인들은 자신이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더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1920년대 미국인들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미국 전 지역을 자동차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며칠씩 걸려야 도착했던 먼 거리에 있는 장소도 차를 이용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장소가 어느새 가까운 곳이 됐고 집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던 평범한 가족들이 이제는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미국 곳곳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동부에서 남부로 중부 시골 마을을 거쳐서 서부까지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미국이 얼마나 큰 땅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기분입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가족은 자동차로 가까운 해안가에 여행 다녀왔습니다. 그전 휴일에는 호수로 차를 몰고 가서 아름다운 풍경 마음껏 보고 돌아왔고요. 남북전쟁 유적지 같은 중요한 역사 현장도 가보고요. 산이나 숲 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가서 며칠씩 머물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없을 때는요, 마차로 오갈 수 있는 거리만 다녔는데 지금은 차가 달릴 수 있는 곳은 어디로든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가족은 아주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서부로 이주했던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부에서 출발해서 중부를 지나서 서부로 달리고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평생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자동차 덕분에 운전을 해서 이렇게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일반화되면서 미국인의 생활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변화들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이동이 쉬워지고 물품 수송이 편해지고 무엇보다 포드 자동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가격이 낮아져서 일반인도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됐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도로 위에 자동차 수가 늘어날수록 말과 마차를 탈 때는 상상도 못했던 자동차 사고가 흔히 발생했고 큰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자동차의 발달로 철도 같은 다른 교통수단들은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철도는 장거리 여행을 할 때 가장 인기를 끄는 교통수단이었지만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결국 일부 철도는 폐쇄됐습니다. 도심지 거리에서는 말과 마차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 가장 흔한 이동수단이었던 말과 마차는 도시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는 아직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없었습니다.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킬 만큼 자동차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 수가 늘어났고요. 예전에 신선하고 맑은 공기는 매년 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도로는 차와 사람들로 붐볐고 소음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자동차로 교통수단이 크게 바뀌고 있을 때 통신수단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라디오가 등장했습니다. 1920년 11월 2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KDKA 방송국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정식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첫 방송은 당시 대통령 선거 소식이었습니다.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가 민주당의 제임스 콕스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선거 내용이 라디오로 방송됐습니다.
1920년 미국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이 문을 열고 10년 안에 수백 개가 넘는 라디오 방송국이 생겼습니다. 라디오 수신기도 1300만 대 넘게 보급됐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들은 대부분 대형 방송망에 속해 있었고요. 이 대규모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대부분은 단순하지만 재미있는 내용으로 제작됐습니다.
요즘은 라디오 방송 듣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한데 그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라디오로 들려주는 연극이에요. 라디오 수신기 속에 마치 연극 무대가 있는 것처럼 배우들이 실감나는 목소리로 연극을 하는데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궁금해서 자꾸 듣게 됩니다. 희극인이 나와서 재미있는 말을 하는 코미디 쇼도 듣다 보면 웃다가 눈물이 날 정도예요. 라디오에서 음악도 들려주고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뉴스도 보도해주고 정치적인 사건도 자세히 전해주죠. 평소에 신문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고 미국인들은 이제 어디서나 대통령의 목소리를 방송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처럼 라디오도 미국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한국어에는 없는 과거 분사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의 동사는 보다 다양한 표현을 위해 종종 분사 형태로 바뀌어 사용됩니다. 나는 많은 곳을 가봤다라는 표현, 과거 분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Do you like to travel? Have you traveled a lot? If so,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this.
I have been to a lot of places.
Do you like to travel?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Have you traveled a lot?
여행은 많이 하셨나요?
If so,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this.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I have been to a lot of places.
저는 많은 곳을 가봤습니다. 이 문장은 과거분사라고 부르는 단어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분사는 영어에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be는 동사 be의 과거분사 형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went라는 동사를 써서 I have went to a lot of places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went는 과거 시제이고 과거 분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사는 have와 결합해서 완료형을 만들기도 하고 비동사와 결합해서 수동태를 만들기도 하고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One of them is to form perfect verb tenses. A perfect verb tense is one that puts the word has, have, or had before its main verb.
그 가운데 하나는 동사의 완료 시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완료 시제는 주동사 앞에 has나 have 또는 had를 놓은 겁니다.
In English, the most basic passive voice is formed with be plus past participle.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동태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입니다.
My bike was stolen.
내 자전거가 도난당했습니다.
Here, the verb be appears in the past tense was. And stolen is the past participle of steal.
비동사의 과거 was. Steal의 과거 분사 stolen.
And finally, we turn to adjectives, the third use for past participles.
과거 분사의 마지막 용도 형용사로 사용될 때 보시죠.
The bored children are getting into trouble.
지루한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Here, the speaker put the adjective bored before the noun children.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형용사 bored를 명사 아이들 앞에 썼습니다.
When past participles act as adjectives, they appear in the same places as normal adjectives.
과거 분사가 형용사로 작용할 때 보통 형용사처럼 같은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럼 끝으로 나는 많은 곳을 다녀봤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like to travel? Have you traveled a lot? If so,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this.
I have been to a lot of place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과거 분사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